스가랴 7장하고 8장은 다리오 왕이 즉위한 후 4년 9월이 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룻밤새 환상을 8번이나 보게 됩니다. 8가지의 환상이 이제 끝이 났고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은 금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올 것 같으면 베델에서부터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파견이 됩니다. 그들이 파견된 목적은 그들이 여지껏 해오던 대로 다섯째 달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달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다섯 번째 달에. 그 이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성전 파멸을 슬퍼하면서 매년 다섯 번째 달에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이니까 태양력으로는 8월이 됩니다. 8월, 3월부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힘들지요? 힘들어요. 이게 준비기도 없이요. 내일부터 금식한다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을 이만큼 때려 먹고 다음날 금식 못해요. 퍽 꼬꾸러져요. 적어도 며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그 다음부터 잘 이게 견뎌낼 수 있어요. 금식 이거 정말 힘든 거입니다. 목숨을 끌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금식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는 사람들마다 참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힘이 드는 헌신입니다. 정치가들은 금식한다고 뒷구멍으로 먹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 시절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서 3일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금식기도원 아시죠? 호살리 기도원, 순복음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금식인데 그 금식기도 하는 요령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전부 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금식하려고 침낭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샘 곁으로 가려고 하는데 힘이 쭉 빠져서 어지러워서 그냥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사람이 안 먹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탁 들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것도 경험을 해보았고 늦게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마음을 진정하고 사흘 굶고 죽었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마음이 정한 대로 밀고 나가기로 하고 가까스로 끝을 맺었습니다.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3일 금식하는데 아유, 첫날부터 왜 이렇게 짜장면이 생각나는지 눈에 아랑아랑 걸어가지고 이틀 만에 못하고 다시 짜장면 먹고 끝냈습니다. 3일 금식 참 많이 했거든요. 뭐 쉽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안 됐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MIT에 공부하신 어떤 그러면 목사님 30분 금식하나요? 30분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박사가 말이에요. MIT에 누가 그 PhD는 Permanent Head Disease라 그래요. 아니 30분 금식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먹는다 그 소리인가? 하여간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저 쪼크로 말입니다. 쪼크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힘이 들어가는 헌신이지만은 금식기도는 참 더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당시 금식기도는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단지 낮 동안 먹지 않고 울며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럼 또 훨씬 수월하지요.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거 한 달. 해 뜰 때부터 해질 저녁까지만 금식하고 밤에는 막 먹어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참 대단한 일이지요. 오락이나 게임이나 같은 즐거운 일을 하면 하루에가 짧지만은 금식을 하는 날은 하루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통역자 한 분은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끝나는 날 샤이 밤 12시가 돼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저녁 9시에 샤워를 확 해놨는데도 5분밖에 안 지나네. 시계를 보고 또 뭐 하다 봐도 5분 지나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금식이 끝날 때까지. 이게 힘든 일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낮 동안에 시간이 안 간다고 해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오락이나 게임을 하면 되나요? 자매들 같으면 뭐예요? 금식하다가 미장원에 가면 파마하면 3시간, 4시간 가요. 파마하고 잡지택 이래요. 그거 금식 아니에요, 그거. 금식이지. 시간이 안 가니까. 음식을 그만뿐만 아니라 오락도 멀리 해야 바른 금식이 됩니다. 우리 예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금식을 네 번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5월 7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월은 나라가 망한 다음 그다라는 총독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걸 애통해하면서 했던 금식이 7월 금식입니다. 자, 5월하고 7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금식을 하라 말라는 대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문제제기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70년 동안, 정확하게는 68년입니다만은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시니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시니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이 물음은 너희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흘 동안 행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는 관습대로 습관대로 금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일주일만 하는 습관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죠.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나를 위하여 했느냐라고 두 번 물어보죠. 그러면서 6절에 또 재미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금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 소리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가 뭐냐? 뭐 때문에 먹었느냐? 혹은 뭐 때문에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즉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금식했느냐? 또 먹었다면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 사실 금식했다는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 동기. 어떤 동기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동기는 사람 눈 안에 안 보여요.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숨고 그러죠. 저도 그럴 때 말해가지고 산모한테 너나지 찐밥 먹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동기 깨끗하면 누가 뭐래도 칼이 들어와도 막 이렇다 이래야 되죠. 저도 잘못해요. 그거 요즘 조금씩 나아지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이거 했는데 사람 보기 결과는 좋았는데 내 보기에는 동기 틀렸다 이거 끝장나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죠. 교회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요즘 갖춥시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동기로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배고픔을 위해서 먹었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먹었느냐.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로 먹고 마셨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참 가끔 보면 병 걸려가지고 긴장, 불안 이런 병들 걸리면 음식을 못 먹어요. 안 먹나?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학교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비록 구약시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적인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인 고린도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히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몸관리 잘해야 됩니다. 몸관리 잘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청년부들 삼겹살 싸다고 해가지고 아주 저질 싼 거 이렇게 먹으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데 좀 거기서 좋은 거 좀 사 먹으세요. 그래요? 몸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는데 야 저거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찔러요.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먹는데 남들이 찌르면 어떡해요? 나 이렇다고 당당하게 내밀라고요. 내 몸? 주님 주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해요? 동기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 영광에 둬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몸에 좋다는 거 다 구해서 먹습니다. 심지어 까마귀 고기 먹고 그 지렁이는 뭐예요? 도룡탕 이것도 먹고요. 아, 그건 낚시질에 끼어가지고 뭐예요? 고기 잡는 데 쓰는 게 지렁인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몸 보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되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먹는다는 점이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안 먹고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가끔씩 안 먹고 금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미용금식, 건강금식을 하죠. 요즘은 너무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말이 탈입니다. 그래서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먹고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우리의 금식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주를 위해서 먹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안 먹고 금식할 일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모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은 먹는데 먹는 것 자체 식도락 또는 몸 이 차원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해서 먹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행동은 똑같지만은 거기에 있는 의식, 깨달음, 영, 이게 달라요. 이해갑니까? 먹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먹는 거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의식이 깨달음이 있어요? 주님 영광 위해서 한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금식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금식의 기도가 없으면 뭘까요? 다이어트.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7절 말씀 전반부에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시적인 관계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금식했다 이제 이러한 결과가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 드렸느냐, 그것은 예배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예배당 문 나갈 때부터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본다면 가정에 가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 예배 허락이 드렸는데 지방에 들어가서는 완전 폭군으로 박혀가지고 가족들을 들이패고 막 그러면 그거 예배 잘못 들은 겁니다. 조금 더 따라 나간다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삶의 장소가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렸나를 거기서 볼 수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독하게 가정에서 괴롭히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래? 목사님 이 부자리 들면서 목사님 고기서 먹고 자꾸 강대상에서 고기는 그러거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사모님에서 못 들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국률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대하여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이웃을 대하여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와 국률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금식을 했다면 이런 삶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매우 일관성 있는 강조점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그 유명한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자라는 결단이 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금식에 대한 참된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영적인 깨달음 있는 분이나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저도 대학생 때 아이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이제 금식할 때 뭐 이러기리리리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가르쳐줬어야 되죠. 이거 가르침을 받고 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끊는 것.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죠. 이사야 58장 7절에는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을 하면 주머니에 돈이 굳혀요. 적어도 한 끼에 5불, 10불. 3일 하면 몇이요? 한 50불 되지요. 아유, 주머니에 돈 굳었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예요. 요게 금식의 완성이에요. 알아죠, 그거? 주머니에 돈 굳었다. 이거 끝나요. 감사한 것만 한 10불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이말 포켓.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그거를 구제하고, 요게 금식의 완성입니다.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사랑 실천하고, 그게 진정한 뭐예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58장 4절에 기록된 대로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왜? 배고프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치고받고. 금식하면 기운도 없는데 금식하는데 기운이 뻗쳐요. 그 때리는 힘은. 구약의 성도들이 금식하면서도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안 가르쳐줬습니까? 우리들의 예배, 우리 예배하는 현장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느낍니다. 찬양을 드리고 합심기도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동이 혹시나 예배당 문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실생활 속에서 진리에 배치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참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 시대 구약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성소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신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번제 아시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로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성소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떠나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 정의를 세우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뿐 아니라 사회 법과 정의를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만약 사회 속에서 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신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인 예배, 즉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또한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뭐가요?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 현장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두 다 예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영성. 가끔 저한테 영성이 뭐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성.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걸 느끼는 사람. 그게 영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청교실로 들어갑니다. 예배실에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쉬는 장소로서 청교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교실에서 우리에 가까운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청교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교하는데 밥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대판 싸우고 난리예요. 우리도 그거 지났어요. 친교할 때 식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친교 시간에 예배하는가 이 문제에 꽂혀 있으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먹는 게 더 좋지요. 또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매들도 또한 부엌에서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하는데 왜 해요?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다 할 때는 불평이 사라져요. 아니 쥐는 누군데 내가 해준 것 같다 선풍기 아래서 먹기만 하고 쏙 가버려. 나는 딸이나 죽는데 하고 그 다음 불평이 나오지. 예배드리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평하시는 분 있어요? 뭐 설교가 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시면 짧게 할게요. 친교가 끝난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뒷정리하는 일, 그리고 청년분들이 지금껏 봉사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친교실 식탁과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 봉지 처리하는 모든 일들도 몸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잘 안 들리네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스가랴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금식 문제로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책망을 오늘 우리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좋으라고 예배를 드렸느냐고 말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애기들이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그 애기들이 엄마 앞에서 뭐라 그러죠? 재롱 뜨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 뜨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입니다. 이걸 바꾸면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삶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삶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나타나야 하는 현장은 삶의 현장입니다. 예배 회복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참된 금식, 참된 예배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삶의 회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십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하나님 받들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예배생활, 금식하는 생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의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행위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고 참된 그런 신앙,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안과 박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가 공적인 예배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내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에 가서 내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을 주의 마음 가지고 받들어 섬길 때 아버지는 주의 영광이 가정과 사회,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내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거 해 주시면 내 생각들 당연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캠년장에서 이루어지고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뭐 예배 순서 바꾸고 새로운 순서 도입하고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 온전한 예배가 일어날 때, 삶을 통해서 예배할 때 예배가 계획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 한평생 동안 실천한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아니에요. 평생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가정에 들어가셔서 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의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지체들의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